오늘은 이제 포로됨 가운데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202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은 뭐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주제를 주님이 줄 때는 그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려우면은 여러분의 차를 운전할 때 그냥 계속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리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읽기 어려우면은 그렇게라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짧으니까 그거는 좀 깊이 아침에 큐티한다는 마음으로 깊이 좀 읽어보러 타면은 말씀들의 여러분이 이제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사실은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설교를 들었을 때 까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이 자리에 나왔으면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는데 뭐 설교 별 이거 한 오늘 20분이면 끝나겠다 하면 1시간이 넘어가. 어디서 설교가 나오는지 딱 강단했으면은 여기저기서 말씀이 툭툭툭툭툭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먹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다니엘서를 이제 어저께부터 읽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년도 여러분 성경 읽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주석이나 저도 주석책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견해도 참 귀한 견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긴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읽다가 더 어려워. 제가 더 헷갈려. 근데 다니엘서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서를 두 단락으로 나눠드릴게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것도 여러 말로 하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단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 7장부터 12장은 이상, 비전이죠. 환상으로도 해석하는데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쉽죠? 이제 일단 쉽게 외워야죠. 왜냐면은 여러분에게 어렵게 해봤자 어렵게 하면 다 까먹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살을 붙이는 게 낫지.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뭔가에 대한 승리를 쫙 말씀하는 건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상들. 다니엘이 그래서 9장에는 70일에 대한 이상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오늘 어제 이제 읽었으니까 읽으면 더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갖다가 먹도록 하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1장은 뭐에 대한 승리예요? 음식에 대한 승리입니다. 2장은 여러분 2장 그 금머리부터 진흙과 철로 된 발까지 보게 되면은요. 인간 정부 총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나라가 내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이제 거기다 나중에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간 정부 총체 심판을 가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권위와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먹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이라든가 거기 수많은 점쟁이들이 그걸 좀 가르쳐봐라. 아무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저 꿈에 대한 것을 열어주고 또 해석까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뭐에 대한 승리냐면 인간 정부 총체 심판을 가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2장이고 3장 우상 숭배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가 일곱 배나 더 풀목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여러분이 좀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덮개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장을 좀 잘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느베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 나무가 저 하늘 고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저 꿈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면서 그 말하는 동안에 그냥 7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덮개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요. 5장은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방탕과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결과를 모르는 무지함. 벨사살 왕에서 쫙 보여줘서 이걸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의 승리입니다. 사자굴에 던질 걸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는 이 다니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7장은요. 이제 이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중해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은 수양과 수염소와 그 후계자들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9장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71회로 기한이 정해진 이스라엘에 관하여 쫙 말씀합니다. 저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70회로 기한이 정해진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쭉 말씀하고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서 쭉 말씀하는 게 다니엘서의 끝이에요. 조금 내용은 좀 어렵지만 이 정도는 그냥 대강 듣고 아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 많이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여기 다니엘서 이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됐어요. 넘기심이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 나탄. 주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주다라는 거냐면은 선물로 준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조금 알기 위해서 갈렙의 딸이 갈렙에게 신부의 지참금을 갖다가 그 요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데 15장 9절에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나탄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나탄 주었더라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집창금으로 줄 때 선물로 줄 때 요때도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기명 기구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아예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선물로 넘겨줬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라는 것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으로 다시 사로잡혀 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나와서 두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세 번 여기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먼저 개정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무리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세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되는데 그 바벨론 땅이 어떤 땅이냐?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벨로니아는 즉 바벨론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바벨론은 저런 나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해석이 정확하게 돼 있죠. 이게 바벨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처럼 우상이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세 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기원은요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마지막 황제인 가이사 마지막 로마의 가이사인 적그리스도까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금신상부터 진흙과 쇠가 섞인 발가락까지 쭉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꿈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못 보게 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다니엘 통해서 그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고 그 꿈을 또 해석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1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지혜를 준다는 약속이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기원은요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었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님으로서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서 여기 바벨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리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11장 28절에 보면은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장소가 바로 갈대아 우리였던 거예요. 곧 바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가득한 바벨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시불이라는 단어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 누가 제일 먼저 강을 건넜냐라고 하면 대부분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 개수하다 보면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지나니까 노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도망한 자가 시부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해서 저기 시부리란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근데 시부리어로 저 시부리가 이불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편에서 온 사람, 저 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제일 먼저 강을 건넌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에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좋은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그냥 부른 것이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회복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상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끊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끊어졌던 경배가 아브라함부터 회복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최초의 히브리인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됐던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에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했다고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다 들어갔나요?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모세의 인도 아래 아브라함 자손들이 출애굽했고요.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을 훈련받으면서 마침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온 그곳, 즉 우상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대응한 걸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로됐던 거예요. 그런 포로된 상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끌려간 자들 중에 몇 명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왕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로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 유명한 다니엘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들 외에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나 우상의 이름만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 안 씁니다. 저는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나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따 답을 왜 들은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이름을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니엘, 히브리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의 뜻은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판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서 속에서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먼저 하냐?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하는 통치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의만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불순물들, 우리의 의,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더러움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불순물들을 빼는 작업이 뭐냐? 바로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죠. 왜 거기 금을 갖다가 거기서 비유를 하냐 이거예요. 금이 그렇게 불순물이 다 빠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니들의 믿음의 시련이 통과하게 더 귀해. 이걸 알려주잖아요. 이걸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알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 따라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는 벨테샤차르라는 단어, 벨테샤차르, 벨이 총애하는 자. 근데 여러분 벨이라는 저 신은 바벨론에서 가장 큰 신을 벨이라 그래요. 그 신이 총애하는 자로 바꾼 거예요. 하나냐라는 저 히브리어는 하나냐인데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드락은 사드라크란 나라인데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사단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샤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히브리어는 메삭,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라는 저 히브리어다는 아자르야, 아자리아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벳느고는 아베드네고, 히브리어 아베드네고인데 불의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그런 뜻으로 다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아시겠죠? 저도 원래 이름은 숙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노숙일. 근데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았었어요. 왜요? 목숨이 길한 이름이니까. 목숨 숫자 길할 기자니까. 근데 어느 날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요셉으로 하라. 아니 내 이름을 왜 바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면 네 이름을 요셉으로 하라. 그래서 아니 내 이름이 왜 좋은데 왜 바꿔 내가? 그리고 처음에는 안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랑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시몬 베드로란 말을 두 옛 이름과 새 이름을 같이 쓰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시몬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옛 우주, 옛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된 이름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통치대에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옛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 이런 것까지 보이게 되는 건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나 길어질까 봐 설교를 뺐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종은 뭐와 연결되고 사도는 뭐와 연결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사도는 위임과 관계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봉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위임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위임받기를 원해요. 즉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위임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맡길 일을 저한테 주시지. 무조건 위임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도 죽고 하나님도 괴로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벨드사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우상의 이름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해 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서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 같이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제 중요하게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이 설교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야 될 설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의 첫 번째 유혹이 뭐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유혹, 먹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니까. 근데 다니엘서를 봤더니 똑같은 시험이 첫 번째로 오는데 그게 먹는 것 대신에 똑같이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리의 포로 데려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온 유혹이 뭐냐면 먹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은요, 먹는 것과 관계됩니다. 이게 씨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탁 나눴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읽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동산 중앙에 봤더니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성곽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모든 나무들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 중에 대표되는 나무 이름 하나 준 거고, 유일하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참 그림으로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은 전부 다 먹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뭐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고 물어요. 아주 얄밉게 묻습니다. 정말 유혹되게 물은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떨어졌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서 떨어졌어요. 근데 사단의 미끼가 뭔가 봤더니 자기가 떨어진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걸 낚시 미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니엘서로 돌아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베푼 그 살의 진미는요, 우상들에게 바쳤던 부정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미가 선악과를 대표하고요, 그들이 먹었던 채소가 생명나무를 대표하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요, 우상들과 하나 되고 사단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까지도 저 산의 진민 우상이 바쳤던 음식을 먹었다면요, 하나님의 간증으로 일어날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이 어린, 이 젊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젊은 이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안배에서 그리로 보냈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 여러분 있는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사단이 주는 그 산의 진미가 뭔지, 그걸 먹은 결과가 뭔지 우리 모두가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되기 전에 사단 그 천사장을 했던 루시엘에 대해서 좀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사단의 정체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이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 되기 전에 루시엘 천사장으로 있을 때 그가 갖고 있던 직분이 뭐가 있냐면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갖고 있던 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7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일까 한번 교독 한번 해봐요.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근데 여기 13절을 보면 두 가지 직분을 좀 보여주는데요.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옛적에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직분을 보여줘.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하나는 왕의 직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가 단장한 보석을 아론이 단장한 보석과 비교할 때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그 에봇에 호만으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섯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흉판에 열두 보석이 쫙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호만에도 열두 이름이 있었고요. 이것처럼 이 아론이 입었던 아론에게 단장했던 그 보석들을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사단이 타락한 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그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라고 할 때 고대의 악기들은요 왕들이 해서 준비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 왕을 비유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듯이 여러분 이걸 통해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루시엘을 음악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악 천사장을 얘기하는 게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럼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지혜가 충족하며, 충족한 지혜는 어디에 사용됐던 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게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천사장을 있을 때 아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 직분을 다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거기다 보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웠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인해서 그의 지혜를 더럽혔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배반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사단을 이 세상 인간, 이 세상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왕이시고 사단도 왕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왕이냐고 말씀하냐면은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섬김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교만의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보는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즉 여러분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의무는 죽이다.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이 문자, 이 말씀도 죽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로고스의 지식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지식으로 꽉 차면 여러분 사단에 따를 수밖에, 교만의 왕 사단을 따를 수밖에, 왜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껍데기로 먹으면 안 돼요.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요,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왜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고 그분은 섬김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왕적인 권위가 나타난다면 그 왕적인 권위는 뭐냐? 섬김입니다. 그 왕적인 권위는 뭐냐?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너무나 몇 점 다 안다 할지라도 그분의 모습이 교만이면 그건 사단의 통치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먹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난 우리 화요일날도 우리 사단의 역시 말씀할 때 좀 얘기했지만은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저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1호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나에게 멘토도 없었고 누굴 따라야 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했는데 성령이 교사돼가지고 저를 인도하는 그 인도가 뭐였냐면 어릴 때, 청년 때 저는 예배 전 2시간 전부터 항상 준비를 하는 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1시간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은 그걸 적어놓고 1시간 동안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2시간을 준비하고 교회를 가냐. 은혜를 안 받는 날이 없죠. 왜요? 이미 영으로 충만해서 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왜냐면은 교회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 이 두 가지 먹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은 가장 중요한 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 여러분의 모든 유혹들이 먹는 것으로 오는데 내가 무엇을 먹었냐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정말 겸손하냐, 정말 성김이냐, 아니면 교만이냐, 이건 내가 먹은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노이샘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생명을 지식으로 먹게 되면은 생명이 아닌 선악이 아니라 지식의 나무, 지식으로 먹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그게 사망이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저는 교회를 가면은요, 교회 필요한 게 보여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누가 뭘 하기 전에 그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본을 보였던 한 분이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철회를 할 때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점을 치던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날 점괘가 나왔는데 그 점괘가 뭐냐면 오늘 점괘 가장 좋은 점괘 왕을 만나는 점괘가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했는데 그날 예수 믿었어요. 그날 왕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 철하면서 영적인 뭐 어떤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이제 얘기도 해주고 체험해 주셨는데 이분에게 배운 게 뭐냐면요. 새벽에 우리가 이제 남이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에서 한 층을 빌려 쓰다 보니까 몇 층이 있잖아요. 층마다 뭐가 있어요? 화장실 있습니다. 물 내리는 화장실. 이분이 새벽에 콜락스랑 모둠을 가지고 각 층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다 청소한 걸 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집사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화장실 조수를 아무도 말해도 제가 청소하기 시작했었어요. 똥이 묻어있으면 더 기뻤었어요. 왜요? 깨끗하게 닦는 게 좋아서. 아, 정말 그랬었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교회가 깨끗해지니까. 이러면서 앞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게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교회 보면 저는 교회 할 일들이 보여요. 그럼 했던 거예요. 그때 청년부 회장을 시켜요. 안 한다고 난 안 해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놀고 있는데 왜 노영재님 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해요? 아,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그저 오해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지체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너무나 빨리 달려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스러워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이 지금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언제 제일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어떤 안수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 장립할 때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사단에게 지배받는 자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직분이 왜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주님이 직접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근데 내가 올라가려는 그 마음만을 잘라야 돼. 직분 때문에 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일합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의 산의 진미가 뭐냐면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과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사단이 됐잖아요. 이게 누가 보고 아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려다가 사단 됐듯이 사단이 쓰는 낚싯바늘 간에 낀 미끼가 뭔가 했더니 그게 높아지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있으면 우리 교회는 깨집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못 내려놓은 분이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아져서 뭐 하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일곱 집사 중에 유명하게 성경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교사요. 빌립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은 뭐냐면 종으로서 식탁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내가 위대한 교사예요. 난 창세부터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식탁 봉사를 한다고요? 빌립은 위대한 전도자. 사마리아 그 도시를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식탁 봉사 집사 직분을 가질 수 있냐고. 아, 그런 건 나 필요 없다고 이랬어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집사의 직분을 하면서 그 엄청난 자기의 은사를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위대한 교사요 위대한 전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사예요. 여러분 집사는요 우리 이제 제주 훈련 때 얘기를 하지만은요 성경에 어떤 권위로서 안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집사는 그냥 종으로서 봉사하는 게 집사지 어떤 집사에게는 권위가 단 한 일도 주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한다고요? 성경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경대로.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선악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에게서 나를 안 알아주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오늘 정확히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요. 오늘날 주님의 의를 깨닫고 내 의가 발각되면서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만 존재해요. 우리 인간에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더러운 도덕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내가 자랑이 딱 나오는 순간 하늘 상급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가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제에 대해서,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거기 보면 상급과 연결해요. 근데 전부 다 말씀하는 게 뭐냐? 사람에게 너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의 상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거 받으실래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받을래? 하나님 칭찬 받으실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가 가득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기를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요. 사단이 우리랑 관계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올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잡지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 게 없어요. 왜요? 겸손이랑 예수는 관계할 게 없었다니까.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가 보여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일곱 집사를 볼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웠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말씀해요. 아니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성령 충만하죠. 지혜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를 뽑힌 것이지 내가 원해서 집사된 사람은 없더라. 근데 교회 오면은 누가 세워지면 그거 집해가지고 나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봉사했는데 따라합니다. 그게 사단이다. 깨달은 분만 큰 소리 하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요 교회 교회 다른 문제 다 필요하고 요거 하나만 해결하고 교회 문제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무섭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깎기 시작했어요. 내 겉사람부터 부시자. 내 혈기부터 깨자. 내 강한 것부터 해결해보자. 하여튼 혼자도 하나님의 많이 해결해오고 저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기뻐서 미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치게 살아. 너무 좋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 근데 지금 산해진미 느부간사에 주는 이 음식을 보다가 아 이게 또 창세기로 연결되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설교해야지 뭐.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먹는 문제거든요. 모든 유혹의 근원은 먹는 문제거든요. 왜? 이게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뭘 먹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거 지엽내면 먹지 않아도 이 말씀을 먹는데도 지식으로 먹을 거냐 생명으로 먹을 거냐 이 차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먹을 것이냐 생명으로 먹을 것이냐. 지식으로 먹으면 그것도 사단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요? 그 지식으로 교만해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나와 관계할 것이 없대. 왜요? 그분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분을 믿습니까?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이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어디 위에 서는 게 싫어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야. 해야 돼. 아멘. 아멘 크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위에 서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설교를 뭐 능숙하게 하고 뭐 유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 이게 왜 있는가? 왜 처음 명령이 먹는 문제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주는 그 엄청난 유혹을 뿌리치고 채소만을 먹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보는 놀라웠던 거예요. 내가 말씀 육신에 너희한테 갈 텐데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너 이렇게 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자기 일부의 종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이 꿇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높일 때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뭘 되고 싶다고 할 때마다 교회는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교회는 계속 어수선하고 이런 교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만 갖고 있는 교회화 되면 이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디모데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처음에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 이것만 보면 여러분 오해하셔서 제가 세 번역을 찾아왔어요.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이 안 됐는데 지도자 자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받을 심판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왜 자꾸만 위에 서려고 그래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아직까지 뭐 그냥 뭐 집사나 권사나 막 이렇게 막 세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다 제가 볼 땐 다 권사 다 주고 싶어요. 막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서 탐내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만약에 그런 거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막이라니까요. 저기 봐요.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은요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이게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숨어있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마귀가 되듯이 마귀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똑같이 자기가 떨어진 그걸 유혹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면 바로 사단이 잡는다고 여러분 아시죠? 근데 겸손하면 관계할 것이 없어.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에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걸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이기니까 어떻게 나와요?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여기 젊은 사람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공부라든가 세상 일이라든가 할 일이 많겠죠.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면 끝나. 하나님이 문학 학문에 능통하면 끝나. 여러분 성령의 5분이 인간의 100년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헛소하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그 시간과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어느 게 빠른가 했더니 그게 더 빠르더라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번 주에 우리 기도해 봤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막혔던 게 조금 이제 이걸 갖다 매일 하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화요일, 수요일만 모이지만은 매일매일 한 시간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 영이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비전, 이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나는 이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세 번째로 읽어드릴게요. 느모네가스 왕이 물었던 거예요.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주는 지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교만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생명과 채소를 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지식은 겸손입니다. 껍데기 지식을 아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지식을 알았다면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섬김의 왕이신 예수,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왕의 권세가 뭐냐? 그게 섬김이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게 채소를 먹은 자들의 모습이야. 세상에서 주는 거 탐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첫 번째 원칙이 뭔가? 먹는 거였었어요. 이게 처음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먹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겸손으로 가득할 것이고 섬김으로 가득할 것이고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흩어진 마른 뼈를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언했을 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언하는 것이 주의 종의 설교입니다.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야 돼. 오늘 12시까지 그냥 쭉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마 찬양팀은 조금 치우는 일이 있을 거예요. 무시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편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함께 먼저 기도한 다음에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었다면은 이제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남들이 나보다 앞세워지면은 그걸 못 참는 그런 건 없는지, 누가 칭찬받으면 그 칭찬에 못 견뎌하는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교만의 왕인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겸손의 왕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남이 칭찬을 받으면 내가 기뻐. 남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기뻐. 근데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남이 교회가 부흥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내 본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본질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정체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